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해외에 첫 해군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인민해방군이 오늘 잔장항에서 출정식을 열고 병력을 실은 군함을 동아프리카 나라 지부티로 출발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 기지는 미군이 운영 중인 군사기지와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번 군사기지 구축이 지부티 정부와의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이 내려졌으며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해 2월부터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해외 군사력을 넓히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미사일 요격 모의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은 어제 알래스카주 코디아 기지에서 실시한 사드 요격 시험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명중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하와이 북부 태평양 일대에서 발사됐습니다. 미국이 사드를 이용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지금까지 총 14차례 사드 요격 시험에서 모두 성공했다며 이번 시험 성공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방어 능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은 사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경성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유관 각국이 미사일 요격 문제에서 모두 신중하게 행동하고 전 세계와 지역 안전에 불리한 영향을 주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자동차 2억 대 시대를 맞았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어제 중국 공안부 발표를 인용해 2017년 상반기에 938만 대가 신규 등록해 중국 내 자동차 숫자가 2억 500만 대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오토바이 등을 포함하면 등록된 엔진 차량은 약 3억 400만 대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공안부에 따르면 중국 내 49개 도시는 등록 차량이 각각 100만 대를 넘었고 200만 대를 넘은 도시도 23개에 달합니다. 중국 내 소형 자동차는 약 1억 6,800만 대, 트럭은 2,270만 대가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의 사실상 수도인 시리아 라카에 최대 5만 명의 민간인이 고립돼 있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어제 발표한 자료에서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3만에서 5만 명이 여전히 고립돼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음식과 물, 약품, 전기와 기타 필수품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고립된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나오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며 모든 당사국들이 국제인도법을 지킬 것과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 4월 1일 이후 라카에서 이주한 난민이 1만 9천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중동국가인 카타르와의 외교관계를 단절을 선언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은 카타르와 미국이 체결한 대테러전쟁 양해각서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와 바레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는 어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중동 4개 나라와 그들의 협력국가들이 카타르의 지난 몇 년간 테러 지원 중단을 압박하고 촉구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어제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카타르가 테러와의 전쟁을 함께 전개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리아 사태와 대테러 문제, 미국과 프랑스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014년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시리아와 이라크 내 수니파 이슬람 무장세력 ISIL에 대한 공습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ISIL의 사실상 수도인 라카에 대한 공습이 올해 대폭 강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두 정상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두 정상은 미국의 기후변화 협약 탈퇴에 대해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12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국경 수비를 강화하는 데다가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독특한 지렛대를 갖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을 돕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 국방부는 미 본토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모의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입니다. 동해는 맑고 서해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바다 0.5에서 2m, 서해바다 0.5에서 1m 사이입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국경 단속 강화와 생계형 탈북이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올 들어 6월 말까지 입국한 탈북민이 5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9명보다 2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지난 2011년 말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크게 줄었습니다. 2011년 2,706명에서 2012년 1,502명으로 급감했고 2015년에는 1,275명까지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1,418명으로 조금 늘어났지만 올 들어 다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통일부는 이런 감소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권을 물려받은 이후 체제 유지 차원에서 탈북을 차단하려는 통제를 부쩍 강화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12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탈북민 감소에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북한 내부 요인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 인권백서 2017은 북한 당국의 단속 강화 사례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국경 경비대 초소를 중심으로 고압전선을 설치한 조치를 꼽았습니다. 또 탈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비법 국경 출입죄를 사면이 적용되지 않는 죄로 새롭게 분류해 처벌의 강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지원단체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경 통제 강화를 지시하면서 탈북민들이 중국 쪽으로 탈출하는 데들은 이른바 도강 비용이 미화로 만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높아져 탈북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국경 수비를 강화하는 데다가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뇌물을 받고 도강을 돕는 군인들도 위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던 탈북민 수가 올해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대해 중국에 체류했던 탈북민들의 상당수가 이미 한국에 들어온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탈북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탈북자들이 많이 국내로 유입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 있던 그 대기하고 있던 그 탈북자들이 상당 부분 지금 소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증가했던 부분이 최근에 좀 감소하는 이유는 중국 내 탈북 대기자 숫자가 감소한 그런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 박사는 김정은 체제 내부의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탈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북한 군인과 주민들이 휴전선을 통해 또는 배를 타고 잇따라 망명을 감행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이런 추세의 징후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장마당 경제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극단적인 굶주림이나 이런 데서 기인하는 탈북은 줄어들고 있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는 보다 나은 삶의 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안정성, 이런 쪽으로 그 탈북의 추이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중 여성이 차지한 비율은 85%에 달했습니다. 탈북민 중 여성의 비율은 2006년 70%를 돌파한 이래 2015년 80%까지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어제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신규 제재 결의 등으로 단호히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또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국장은 동북아 협력 대화 참석을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세 나라 대표들은 또 실효적인 대북 압박을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긴밀한 3국 공조를 바탕으로 중러와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표들은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진지하고 건설적인 비핵화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오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아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화성 14형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이긴 하지만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핵탄두 안에 핵 기폭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사거리를 가졌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나면서 북한의 ICBM 전력화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11일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화성 14형 ICBM급 탄도미사일이 지난 5월 14일 발사에 성공한 KN-17의 개량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ICBM의 핵심인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의 지난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내용에 대한 이완영 의원의 설명입니다.
재진입 성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시험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의 신뢰성과 안정성, 재진입 기술 능력과 정확도를 확보해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등 전력화를 위해선 아직도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장영근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화성 14형 발사 당시 기술적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 핵탄두 질량을 900kg으로 맞춰 고각 발사했으며 이때의 사거리를 가상 실험한 결과 6,200km로 나타났습니다. 장 교수는 화성 14형에 표준 핵탄두 600kg을 탑재할 경우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공격할 순 있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평양에서 알래스카까지는 6,000km, 하와이까지는 7,600km, 미국 본토인 서부 샌프란시스코까지는 9,000km 가량입니다. 장 교수는 또 북한이 표준 핵탄두의 질량을 450kg으로 경량화시키면 사거리는 9,000km까지 늘어나 미국 서해안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핵탄두가 가벼울수록 사거리는 늘어나는 만큼 북한이 핵탄두 경량화를 위해 핵실험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소형 경량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핵폭탄을요, 핵탄두를. 그걸 소형 경량화를 못하면은 똑같은 엔진을 쓰더라도 사거리가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핵폭탄을 200km 정도로 줄인다. 그러면 11,000km도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꾸 핵시험하는 거는 탄두를 소형화하는 걸 목표로 해서 계속 줄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장 교수는 아울러 현재 2단 추진체로 구성된 화성 14형에 3단 추진체를 추가한다면 추진력이 늘어나는 만큼 표준 핵탄두 질량 600kg에서도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며 북한은 앞으로 화성 14형의 성능을 증진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은 화성 14형의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에 대해 북한 당국은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재진입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재진입할 때는 플라즈마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텔레메트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무선 진호를 발사해가지고 그걸 수신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온도, 습도를 갖다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어렵다고. 그다음에 레이더가 있어서 뭐 그 근처에서 배가 가든지 뭐가 가든지 해서 그 측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설비가 없다고 북한이.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북한은 자세히 못 본단 말이에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도 완성된 ICBM이라면 탄두 안에 핵 기폭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폭발을 일으켜야 하는데 북한은 아직까지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분히 거리상으로는 이거는 분명히 ICBM,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ICBM은 분명하지만 이것의 완성도, 실제 이것을 정말 작전 배치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것으로 보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죠. 이것이 정말 무기를 싣고 핵탄두를 터뜨릴 만한 그런 어떤 완성도를 놓고 보면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 않겠느냐. 상당 부분 아직도 기술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고 그중에 가장 큰 부족한 부분이 대기권 재진입을 통해서 실제 일정 고도에서 탄두가 터지게 하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김 교수는 북한이 화성 14형의 핵 기폭장치가 정상 작동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진 미완성 단계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화성 14형 탄도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미사일 탐지 기술에 결함이 있거나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러시아의 주장은 북한은 물론 미국, 한국, 일본 당국의 판단과도 배치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미사일 탐지 레이더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영국 국제전력연구소 IIS 미국 사무소의 마크 피츠패트릭 소장은 VOA에 러시아의 레이더 시설이 발사를 놓쳤거나 완전하게 추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로켓 전문가인 존 실링 박사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 14형 미사일이 2단으로 구성됐다며 러시아의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이 미사일의 1단계 구간만을 탐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at a Russian radar might have tracked only the first stage of the missile launch.
실링 박사는 첫 단계 구간은 KN-17 액체 연료 미사일로 추정된다며 낮은 고도에서 짧은 구간을 비행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나선 맥도웰 박사도 러시아 레이더가 화성 14형 미사일의 2단계 구간을 놓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n the second stage separates, fires and goes up to this almost 3000 km height.
맥도웰 박사는 2단계는 분리돼 고도 3000km까지 올라가는데 만일 러시아가 어떤 이유에서건 2단계를 보지 못하고 1단계만 봤다면 러시아가 발표한 수치 정도까지만 올라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8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서한에서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발사를 추적했다며 미사일 비행 시간은 14분이었고 최대 고도는 535km, 비행 거리는 510km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화성 14의 실제 사거리는 2천여 킬로미터로 중거리 미사일에 해당합니다. 반면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발사 후 37분 동안 지구 상공 2,800여 킬로미터까지 상승한 뒤 935km를 비행해 통상 각도로 발사됐을 경우 5,500km 이상을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맥도웰 박사는 러시아가 화성 14형 미사일의 2단계를 놓친 이유에 대해서 감지기 성능이 떨어지거나 한국에 위치한 미국의 레이더 탐지기보다 멀리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지난 몇 년간 러시아의 조기 경보 레이더 능력이 후퇴하고 있다며 장비가 노후화되고 레이더 중 일부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정치적 의도에서 화성 14가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주장을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의 주장이 기술적 결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치적 동기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n theory, Russia could be trying to play down the North Korean assertion that it did happen and that therefore Kim Jong-un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김정은의 목표가 달성됐다는 북한 측 주장에 수위를 낮추려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이는 서투른 행보라는 지적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소장도 러시아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대할 이유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동기에서 이번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분석을 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미 본토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모의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은 어제 알래스카주 코디아 기지에서 실시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요격시험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하와이 북부 태평양에서 발사됐습니다. 미군이 사드를 이용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장거리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명중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지금까지 모두 14차례 사드 요격 시험에서 모두 성공했다며 이번 시험 성공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 능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샘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국장은 성명에서 사드는 계속해서 미국민과 해외 파병군, 동맹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을 돕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뜻도 내비쳤는데요.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독특한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hina has a unique kind of leverage with North Korea. About 90% or so of the trade that North Korea.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교역 90%가 중국과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고위 당국자는 물론 모든 실무진과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에 대해 감사하지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제3자 제재, 즉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willing to look at third party sanctions and look at other nations and sanction them if they are involved in
미국은 3자 제재를 검토할 의사가 있으며 북한을 돕거나 자금을 충당하는 활동을 하는 나라들을 찾아 제재할 뜻이 있다는 겁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을 제재한 것도 이런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이런 방법을 계속 검토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불법 자금, 특히 군사활동에 충당되는 자금을 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어트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에서 진행 중인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를 향해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군 당국은 오늘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지난 4일 화성 14형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세 나라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동북아시아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앞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끔찍한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 북한 인권 참상을 고발하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인 2세 학생들이 11일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내 한인 기독교 단체인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 연합이 실시하는 여름 인턴회의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미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As we speak, millions of North Koreans are suffering and crying out for our help.
매튜 리 학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의 북한 주민들이 고통 속에서 울고 있으며 수많은 북한의 고아들이 부모를 찾아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Thus, many North Korean women who like Joseph's sister are sold into forced marriages.
많은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돼 강제 결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법 재승인법과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 등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특별 연사로 초청된 탈북자 조셉 김 씨는 아직도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I hope that one day North Korean people also can have the type of freedom that we have today.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날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백악관 주변을 행진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04년 발족된 미주한인교회연합 KCC는 2010년 이후 매년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행사를 열었고 올해로 8번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 이틀째인 12일에는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집회를 열고 연방 상하원 의원 등 다수의 연사들을 초청해 연설을 들을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이어 연방 상하원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견해를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이 많은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중국에서도 항상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제 북송돼 고통을 받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이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번 저희 마을에 5명 여자들이 다 잡혔어요. 공안에. 저는 애까지 없고 갔거든요. 돌도 안 됐을 때니까.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1998년에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한 박지연 씨는 2000년에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중국으로 건너온 직후 중국 돈 5,000위안, 미화 약 700달러에 헤이룽장성 시골 마을에 조선족 남성에게 팔려간 지 2년 만이었습니다. 박 씨는 다행히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고 5,000위안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지만 이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시골 마을을 떠나 도시로 도망쳤습니다. 이후 무단장과 하얼빈에서 장사를 하고 북한에 있을 때 교사를 했던 경험을 살려 조선족 아이들에게 과외도 하면서 삶을 꾸려나갔지만 또다시 중국 공안에 체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바람 소리에도 잠이 깨거든요. 언제 한번 이제 푹 잤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조금만 소소한 소리에도 일어나고 네. 일어나고 하거든요. 항상 불안했거든요. 특히 밤이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결국 하얼빈에 살던 2004년 어느 날 밤에 남자 10명이 집에 들이닥쳐 박 씨와 아들을 끌고 갔습니다. 박 씨는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며 탈북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중국 당국자들은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제 북송을 피할 수 없게 된 박 씨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선택은 아들을 데리고 북한으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혼자 북한으로 끌려갈 것인가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막 심장이 터져나가는 것 같고 몸에 진짜 피가 진짜 딱 거꾸로 서고 다 진짜 말라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 방법밖에 없어가지고 애를 두고 갈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강제 북송된 박 씨는 중국에서 한국행을 모색하거나 기독교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일만은 피할 수 있었지만 대신 시골의 농장으로 보내져 강제노동과 끔찍한 가혹행위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혹독한 강제노동으로 두 달 만에 다리에 심각한 상처가 생겼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리에 감각을 잃었고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북한 당국은 서둘러 박 씨를 석방했습니다. 풀려난 뒤 다행히 상태가 호전된 박 씨는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곧바로 탈북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신 매매를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그래도 중국 땅에 가야 아들을 찾을 수는 있잖아요. 일단은 떠나야 되는 게 우선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그때 엄마가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은 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중국으로 나온 박 씨는 중국 공안에 체포돼 복송될 위기에 있던 탈북 브로커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러자 이 브로커는 박 씨를 인신매매하지 않고 아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다시 만난 박 씨는 더 이상 중국에 살며 체포와 강제 북송의 두려움에 떨면서 살 수는 없겠다고 판단해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유엔 난민기구의 도움을 받아 2008년에 난민 자격을 얻어 아들과 함께 영국에 정착했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살고 있던 탈북자 김정아 씨도 3년 만에 한국행을 택한 이후로 강제 북송의 공포를 꼽았습니다. 중국에 간 지 두 달 만에 공안에 체포된 김 씨는 극적으로 풀려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공안의 감시에 시달렸습니다.
거짓말 안 하거나 밤에 통잠 못 잤어요. 그 트라우마를 견디기 위해서 내 혼자서 무진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돼서 끝내 내가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북송 낸다는 그 위험, 그 공포심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
김 씨는 중국에서 10년 넘게 잘 살던 탈북자들도 단 한 번 북송 위험을 겪게 되면 그 공포를 절대 잊지 못하고 서둘러 한국행을 택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구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갈렙 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중국 내 탈북자들이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가슴을 졸이고 사는 거죠. 어쩌다 이제 혼자가 아니고 아이를 또 하나둘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잡힌다는 건 아이하고 이제 헤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김 목사는 최근에는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뿐 아니라 선교사와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탈북자 구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최근 중국에 38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구금돼 있다며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중국 당국에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are demanding that the government in China give assurances that they will allow these people.
중국 정부가 구금된 탈북자들을 석방해서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1982년에 유엔 난민지휘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지만 탈북 난민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탈북자들을 경제적 유민으로 간주해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최종 보고서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조직적인 학대와 고문을 당하고 장기적이고 자의적인 구금을 당하며 특히 한국 국적 인사나 기독교인과 접촉한 것이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고 경우에 따라 즉결 처형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COI는 탈북자들이 학대를 피해 탈출한 난민이나 현장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은 국제 난민법과 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의 민간단체인 행복한 통일로의 도희윤 대표는 중국 정부가 한때 변화의 기미를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의 강제 북송 문제라든지 또 탈북인들의 체포, 구금 이런 것들이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당국의 변화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대를 했는데 요즘 들어와서 이제 그 기대가 전부 이제 물거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의 소전 숄티 대표는 국제 사회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pressure China to abide by its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and allow the UNHCR.
중국이 국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난민기구의 탈북자 구출 활동을 허용하도록 국제사회가 중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의 체포와 한 번의 강제 북송을 경험한 박지현 씨는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악몽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중국 공안에 잡히는 꿈, 또 북한에서 그 강제 노동하는 꿈, 그냥 계속 꾸고 자꾸 떠기는 꿈, 자꾸 꾸고 그래야 저희가 아무래도 한평생 갖고 가야 되는 그런 또 마음의 짐인 것 같아요.
박 씨는 모든 중국 내 탈북자들이 자신과 똑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올해도 가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농지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유엔은 긴급 대응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지역이 올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단독 입수한 유엔 합동조사단의 북한 가뭄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함경남도 전체 재배 면적의 16%가 가뭄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강녕군과 장녕군 지역 농경지 40% 이상이 가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함경북도 장풍군은 전체 재배 면적의 59%가 피해를 입었다고 유엔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유엔 조사단은 황해남북도와 남포시의 경우 옥수수보다는 벼가 가뭄의 피해를 더 많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안남북도는 황해도보다 가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벼보다는 옥수수의 피해가 더 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조사단은 올해 가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난 2015년에 비하면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도 11일 BOA에 유엔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북한 지역이 가뭄 피해를 입었지만 2015년에 비하면 그 피해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2015년도보다는 파종 면적이 많은 것 같아요. 시군 하나하나를 비교해 보면 가뭄이 많다고 해도 2015년보다는 나은 상태고 작년보다는 역시 가뭄 피해를 좀 많이 받은 상태다. 평안남북도는 뭐 피해를 받은 게 한 1 내지 2%니까 이렇게 가뭄이 경미하게 된 하나의 또 이유가 될 수도 있죠.
북한의 지난 2015년 총 곡물 생산량은 가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11%가량 감소했었습니다. 유엔 조사단은 하지만 가뭄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태진 원장도 아직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다 끝나지 않았다며 7월 들어 북한 전역에 비가 내리면서 가뭄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장은 또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만으로는 북한의 가을 작황을 예측하기 이르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조사단은 가뭄 등의 영향으로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 남포시 지역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들의 영양 상태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며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에 긴급대응지원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대응지원금은 인도주의 구호가 시급한 나라에 제공되는 자금으로 유엔은 중앙긴급구호기금을 통해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나라들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지난해 함경북도 홍수에 대응해 긴급대응 지원금 510만 달러를 지원했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에서 이른바 한류 돌풍의 주역 가운데 하나인 이 한국의 음악그룹 엑소와 관련된 이 트윗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외부 인터넷 접속이 철저히 차단된 북한 주민들이 보낸 것인지 주목되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위터 코리아가 최근 한국의 인기 음악그룹 엑소 관련 트윗을 집계한 결과 북한에서도 해당 트윗 건수가 15건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위터는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로 트윗은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엑소는 한국의 구인조 음악 그룹으로 한류 돌풍을 일으키며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Baby girl, 욕심들 속에 날 설 그 어떤 말도 넘어설 그 믿음을 보여준 너 트위터 코리아 측은 인기 그룹 엑소의 공식 트위터 계정이 만들어지자 이를 기념해 한국 시각으로 지난 9일 오전 8시부터 10일 오전 7시 45분까지 엑소 관련 트윗 건수를 집계해 이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그 결과 집계된 1,100만 건의 트윗 가운데 15개가 북한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위터 코리아 측이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평양이나 함흥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압록강 중국 접경 지역인 신의주, 그리고 함경북도 두만강 접경 지역에서도 관련 트윗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트윗이 북한 주민이 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안에 있는 외국인이 내보낸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인터넷에 접속해 트위터를 사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소셜미디어 관리 플랫폼인 훗스위트와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 마케팅 업체 위아소셜은 올해 초 보고서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이용하는 북한인의 비율이 전체 조사 대상 213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주로 내부 전산망의 일종인 인트라넷만이 가능하며 자유로운 외부 인터넷 접속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엑소르라는 북한 주민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휴대용 기억장치 USB나 알판, DVD에 담긴 한국 영화나 드라마, 음악을 즐기는 북한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국에 망명한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북한 사람치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 한류 콘텐츠를 보지 않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노인과 장애를 가진 탈북자들을 위한 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자활 사업장을 마련해 탈북자 중 취약계층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남북하나재단 자활 사업장 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7월 11일 서울 노원구에 탈북자를 위한 남북하나재단 자활사업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한부모 가정 여성 등 이른바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이 안에서 함께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남북하나재단 노원 자활사업장 서정휘 대표입니다.
탈북인들이 사실 이렇게 한국까지 들어오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으면서 오시거든요. 특히 탈북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60세 이상 노인들하고 그다음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은 이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혼자서 여기까지 애들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즐겁게 사시면서 갖고 있는 트라우마도 치유도 좀 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심을 하다가 이번에도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이 재단이 원하는 방향하고 같고 또 이렇게 추구하는 목적이 같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선정이 된 거예요.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지난 3일에는 서울 금천구에 1호 자활사업장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서울 노원구에서 마련된 자활사업장이 2호가 되는 건데요. 장애나 고령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탈북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또 그 의지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 자활사업장은 의미가 크다고 서정희 대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원이 일단은 15명 정도를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해보고 앞으로 이제 확장해 나갈 건데 협력업체 사장님이 물건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대량으로 보내주면 소포장을 해요. 그리고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나오셔서 이제 즐겁게 이제 또 사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픔 같은 것도 어디가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담소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도 저희가 모색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자활 사업장 운영하는데 참여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자활 사업장 개소식 현장에서는 지역 관계자와 통일부 및 자활 지원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앞으로 이곳에서 더 많은 탈북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희망을 키울 수 있기를 응원했습니다. 노원 자활사업장에 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한 기업 대표 박창식 씨는 탈북자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야말로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뭐 시간에 쫓기는 게 이렇게 납품을 하고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될 수 있으면 연장선으로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무모한 생활 안 보내고 같이 나와서 같이 공동체 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다 좋은 직장 갖고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해보는 그게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내려오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늘의 주인공 되신 참여자분들이십니다. 김신숙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앞으로 나와서 인사드리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일도 하면서 소득도 올리고 또 고향의 같은 사람들끼리 함께 정도 나누면서 미래 꿈도 꿀 수 있게 된 탈북자들은 이 자활 사업장이 생겨 더없이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좋다는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우리네 어전 나이가 있지 않아요. 아, 정말 너무 고맙지. 이렇게 탈북민들을 위해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조직해서 이런 데 하는 데 대해서 너무도 고맙게 생각하고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고 아무 일이든 우리 힘에 적당하게 그래도 계속 이렇게 출근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정말 이 나이에 아침에 어디 갈 수 있다는 게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또 혼자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 한 탈북민은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제 이곳에서 떳떳한 엄마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애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 잘하는 애들한테 이 좋은 모습을 앞으로 저희 애들한테 보여주려고요. 저도 커서 고향 생각도 나고 하지만 여기 오면요. 고향 사람들하고 다 같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좋은 점, 나쁜 점 같이 다 나누고 어떻게 살까 이런 말도 같이 하고 하니까 너무도 속이 후련하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 하고서 많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많은 탈북민들이 와서 그 뭐 노동도 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면서 치유하는 그런 중요한 장으로서
한편 남북하나재단에선 이 자활사업장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과 노인계층의 탈북민들의 소득 확보는 물론이고 영양과 건강 그리고 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문을 여는 자활사업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자활사업장이 문을 열어서 탈북자들의 경제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한국이 지금 폭염 맹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낮 경주의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갔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삼복더위의 첫날인 초복이었습니다. 삼계탕 가게가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의 정책 대안을 듣기 위해서 마련한 광화문 1번가가 50일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15만여 개의 국민 정책이 제안됐습니다.
네. 자, 오늘 한국이 불볕더위 한가운데 있었군요.
네. 폭염이 맹위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수은지가 38도까지 올라갔던 곳이 나왔습니다. 한국 지도에서 강원도에서 동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지역 거의 35도 이상의 폭염 경보 지역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과 경기 충청 등 대부분 지역은 역시 33도 이상의 폭염 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예. 기온계가 가리킨 숫자가 38도라면 몸으로 느끼는 더위는 더 뭐 그 이상이겠군요.
네. 뭐 한국 그 기상청이 일 최고 열 지수라고 해서 체감 더위 지수를 발표했는데 32도에서 41도다. 근데 생각하는 더위는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 폭염 경보 지역 특히 그 도심이라든지 아스팔트가 많은 지역은 그 이상으로 열기가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 한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이 바로 경상북도 경주. 공식 최고 온도가 38도에서 0.1도 빠지는 37.9도였습니다. 인근 지역도 역시 다 더웠습니다. 포항이 36도, 대구가 35.9도, 대구 바로 옆에 있는 경산이 37.9도, 영천이 37.2도 등 오늘 경북 지역에 이 폭염의 기세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뭐랄까요? 뭐 한여름밤의 불청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올게 온 것 같습니다. 서울의 어제는 열대야였다고요?
네,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게 큰 뉴스였더라고요. 서울에 어제 올 들어 처음으로 열대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예년에 비해서 열흘 정도가 더 빨라진 거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한강공원에 사람들이 밤에도 한가득입니다. 강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텐트를 치고 바람을 맞거나 뭐 밤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마련인데요. 오늘 이 서울의 열대야가 시작되면서 한국 언론에서는 열대야와 관련된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네.
열대야긴 하지만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낮에도 제대로 일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비결은 이런 겁니다.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몸을 씻고 하루 종일 손 가까이 두고 있었던 스마트폰은 잠자리에서 멀리 떼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휴대전화의 그 LED 화면의 청색광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하고 또 분비하는 데 이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예. 하는데요. 주간에 이 졸리는 주간 졸음증 예방하기 위해서 열대야 속에서도 잠을 좀 잘 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때마침 보양식 챙겨 먹는 복날이었군요. 초복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복더위의 첫날인 초복이었습니다. 초복인데 정말 덥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덥고 보니 오늘 초복이었네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1년 더위를 잘 견디려면 든든한 영양식 챙겨 먹어야 한다는 거 뭐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초복의 풍경 한국 사회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삼계탕 하면 한국에서는 복날의 대명사입니다. 삼계탕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유명 삼계탕 가게 앞은 문전성 씨를 잃었고요.
네.
기업이라든지 사회봉사단체들 오늘도 노인정이라든지 양로시설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삼계탕과 수박을 대접하면서 음식으로 정을 나누는 또 건강도 기원하는 복날 행사를 열었다는 소식이 가득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도 삼계탕 소식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순방 외교 성과를 이 오부 요인들과 나누는 자리에서 오늘 복날이어서 삼계탕을 준비했다. 청와대 오찬이 그렇게 나왔다. 이런 소식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 묵직한 툭배기 속에서 다리를 꼬고 있는 영계 백숙이 생각나네요. 보양식으로는 뭐 여름에 삼겹탕만한 게 없겠죠.
네, 더워서 좀 시원한 걸 먹을 것 같은데 또 삼계탕을 먹으면 시원하다는 얘기가 또 절로 나지 않습니까? 이 뽀얀 국물에 밤이라든지 대추뿐 아니라 뭐 몸에 좋다는 각종 그 약재를 우려낸 것이어서 여름철 보양식하면 정말 꼭 먹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것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네.
만드는 방법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북한식으로 말하면 이 닭곰을 국민적으로 먹는 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예전에는 사실 이 게장국, 뭐 보신탕 이런 것도 많이 먹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개고기 문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아져서 옛날만큼은 보신탕집을 찾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삼계탕 특수도 좀 예전 같진 않다. 이런 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예전에는 복날하면 삼계탕 이렇게 공식처럼 여겨졌는데 지금은 삼계탕을 찾는 그런 분위기가 예전만큼 아닌가 보네요.
네, 삼계탕 판매량이 줄었다는 것이 각종 그 음식업계 뭐 마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른 보양 재료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한 대형마트가 이 복날 즈음에서 매출 통계를 그 비교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삼계탕 만들 생닭 판매량 대신에 전복이라든지 낙지, 장어 이런 수산 재료들이 많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뭐 전복은 전복죽 끓이고요. 낙지도 탕 끓이고 뭐 장어는 구워 먹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그 판매량이 좀 바뀐 이유. 삼계탕을 끓이는 과정이 번거로워서 전복죽을 끓이겠다 이런 소비자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또 닭에 대한 약간의 불신도 더해졌습니다. 이 한국의 조리 독감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신선한 닭이라는 이미지가 좀 떨어졌기 때문이고요. 닭의 그 양 수가 줄어들어서 값도 올라서 예전만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오늘 복날 관련 소식으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통 정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창구였다고 하죠. 광화문 1번가 해단 소식이 들어왔군요.
네. 그 지난 5월에 대통령 선거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정권을 인수한다는 개념으로 국민인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었습니다.
네.
이 국민인수위원회의 여러 활동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직접 정책을 제안받겠다며 만든 것이 광화문 1번가인데요. 이 온라인, 오프라인 소통 공간을 열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온라인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우편, 전화 뭐 이런 곳으로 국민들이 정책을 직접 전할 수 있도록 했고요. 광화문 광장 인근에 현장 접수처를 만들어서 어제까지 여러 그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았는데 이게 15만여 건이었고요.
예.
오늘 공식적으로 해단식을 열면서 정책 제안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들이 대통령께 이런 정책을 좀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한 게 15만 건이라는 건데 뭐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네네. 그 저마다의 사연으로 이런 정책 필요하다 제안한 것인데 앞으로 50일 동안 이 많은 양을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네.
빅데이터 통계라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대충 살펴보니까 민생, 복지, 교육, 일자리, 부정부패 청산 등의 제안이 많았다고 하고요.
네.
또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좀 해결해달라 이런 민원성 제안도 많았다고
네.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뭐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생활용 고민들을 해결해달라는 요청 내용이 청와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또 소개가 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명 칼퇴근 카카오톡 금지 제안입니다.
네.
집으로 업무를 가져오는 남편의 과로사가 걱정된다는 한 부인. 퇴근 이후에 직장 상사가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메시지로 업무 지시를 하고 집에서 회사 컴퓨터방에 접속해서 일을 하는 건 막아달라고 민원형 정책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예.
이런 비슷한 내용의 제안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오늘 타박타박 미국 여행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미국 남부 끝자락에 위치한 엘라베마주입니다. 이른바 코튼 스테이트로 불리는 이곳은 이름 그대로 목화 생산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또 과거 농장에서 일했던 흑인 노예들의 후손들이 많이 정착해 이 다른 주보다 인구에서 흑인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그런 만큼 미국에서 흑인들의 참정권 시위가 가장 먼저 일어난 역사적인 곳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타박타박 미국 여행에서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